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말씀들이 정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정말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또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동역하는 그 모든 여정과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늘 강건케 하시고 늘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사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재직들을 붙잡아 주시고 임직들을 붙잡아 주시고 헌신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삶이 정말 교회 가운데 빛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갈 바를 인도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정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빛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모이는 그래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늘 함께하는 교회로서 정말 주님이 선택한 그리고 최후까지 승리하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주부 뒷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14절에서 15절, 17절입니다. 로마에서 온 편지 42번째 보내심을 받는 자입니다. 내용이 필요하고 좋으니까요. 같이 쭉 내려가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로마에서 온 편지를 저희들이 보아가는데 이 편지를 한 최종 열매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보내준 자, 또 바울과 이 바울을 받아준 그 사람들, 그 로마서 끝에는 결론에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도 로마에서 온 편지로 우리가 시리즈를 하는 것은 시작할 때부터 로마로 간 편지 가보지도 못한 로마가 뭐 그리 저하고 별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여기 살고 있는 나에게 로마에서 주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편지가 제자리에서 의미가 있고 관심이 있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 편지가 인생의 이야기가 또 어느 누구에게 편지처럼 주어질 때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사람의 그런 만들어지는 건데 그 사람을 만드는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는가?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선포하는 사람, 예수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선포를 할 때에 예수가 누군지는 알고 선포해야 되겠고 또 보냄을 받았으면은 그 보냄을 보내주신 분이 뭐 때문에 심부름을 시켰는지 그냥 막연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런 예수를 만나야 로마서를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조금 진실되고 솔직하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추상적인 이야기 아니고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누가 말해서 이렇게 해서 막 분위기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자녀의 인생을 걸고 하기에는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해도 구멍가게를 하나 내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떤 예수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그 특성 세 가지를 찾아가는데 그 예수가 나하고 만나지는 예수입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예수, 두 번째는 알게 되는 예수, 세 번째는 받아주는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요? 죽은 예수 아시는가요? 아니면 오늘도 살아있는 예수로 아시는가요? 그럼 오늘도 살아있는 예수를 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아십니까? 귀, 코, 입술 모양이 어떤 겁니까? 성경의 복음서 보면은 예수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또 많은 신앙서적 선배들의 이야기, 간증 또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아는 예수는 누구에게는 한때는 살았지만 지금 나에게는 그 예수는 죽은 예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살았지만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살아서 줬지만은 나에게 있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렇게 그냥 우리 정직하게 이야기하자고요. 그것은 죽은 예수 아닙니까? 역사에 살았던 인물처럼요. 매개체를 통해서 누구누구를 통해서 간접으로 발견한 예수 물어봅니다. 이게 답니까? 그거는 내가 예수에 대해서 관계를 가지건 믿건 말건 관심과 어떤 어느 정도의 그 지능이 있으면은 조사하고 연구하고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예수에 관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이렇게 신학자가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의 성경에 대해 예수에 대해서 막 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결론이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시고 부활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이런 정열과 열정을 가지고 말합니까? 유대인 쪽의 학자인데 유대인이니까 우리 선조되었던 조상의 전통이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몰랐던 예수를 풀어헤치고 펼쳐주시는데 큰 도움을 받지만은 그것과 내가 꼭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스 신화의 연구에 하는 학자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라와 무슨 뭐 그거를 다 믿어야 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신에게 예수의 이야기가 벽난로 위에 걸려있는 목이 잘려져서 걸려있는 그런 박제된 짐승 같은 죽은 사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은 어제도 같이 만났고 오늘도 점심 약속 잡혀있는 살아있는 내 친구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다 아, 그럼 나는 그냥 못 만났는가 봐. 죄책감으로 뭐 만나십시오. 저 이거 이야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 같이 찾아가는 겁니다. 사도들은요. 사도들이 만났던 예수와 지금 이 편지를 적은 바울이 만났던 예수는 좀 다릅니다. 사도들은 사셨고요. 사셨던 예수를 처음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했고 이런 예수를 만났고 그러고 나는 죽은 줄 알았다가 부활 후에 죽으셨다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만났느냐는 알아가는 예수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사도들은 가는 반대로 바울은 사도들이 만난 사셨던 예수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울은 우리처럼요. 부활한 예수 사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한 예수를 그분을 먼저 만난 뒤에 그리고 난 다음에 사셨던 예수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 그거는 교회로 가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아 이랬구나 이랬구나 예수의 어머니한테 자랐던 이야기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배웠던 구약 성경 가서 찾아보니까 야 이게 정말로 구약에서 말하던 그 성경의 예수가 이 예수였구나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만날 때에 직접으로 만나는 예수가 있고요. 간접으로 만나는 예수가 있는데 지금 사도들 같으면은 직접 만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직접 만났고요. 죽으셨다 부활했다고요? 사셨던 예수, 살아나신 예수 만났고 바울 같으면은 우리하고 입장이 같습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그런데 직접 만났지만 그 예수는 사도들이 만난 예수와는 다른 예수예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예수가 아니고 환상 가운데 만났다 그러고 또는 이 가운데 알아보니까 예수라 그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만난 체험을 가지고 간접으로 뒤에서 확인이 된 그런 예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가깝습니까? 나를 알아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만나야 GPS도 내 자리 바뀌면은 친절하게 바꿔주셔서 얼마나 고마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내가 너 있는 곳에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예수가 만나주신 것은 우리 모습이 그렇게 처참하기 때문에 만나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이 예수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어떻게 알아갑니까? 찾으실 필요 없지만요. 요한복음 제 끝에 지금 이렇게 2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제자들이 나타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이렇게 물고기 잡다가 저 바깥에서 누가 불을 피우고 있으니까 요한이 보고 예수인 것 같다. 주님이신 것 같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긴가민가해서 쫓아가서 보고 난 다음에 그냥 밥 먹으라. 그러니까 와서 밥 먹는 제자들이 와서요. 근데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니 아침을 먹으라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그 다음 말이에요.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만약에 그 주님이 자기가 원래 알았던 그 주님이라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거 묻겠습니까? 겉모습에선 total stranger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내 사정을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도 내만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샀던 차 이름이 뭐냐 뭐 이런 거 안 알려드립니다. 창피해서 구멍이 숭숭 뚫린 215불짜리 차였습니다. 뭐 그런 것들 첫 번째 개 이름이 뭐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도저히 그분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바로 그 장면 앞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엠마오로 갈 때도 제자들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상하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러면서 예수였구나. 성찬으로 이거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와 있느냐 할 때에 이것을 알게 되는데 내가 직접으로 만났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예수인지 아닌지는 어디 가서 아는가 하면요. 공동체로, 교회로, 말씀으로 가서 일관성이 될 때에 아하, 알아차리는 겁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서 저는 갈수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것이 어떤 귀신처럼 있고 영적으로만 있고 저는 이제 그것도 다 내놨습니다. 실제로 사람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순간 한순간 어떤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나도 알지도 못한 어떤 분들이 찾아가라 그래서 찾아왔다 그러고 그분도 그분이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순간순간에 한번 왔다가 지나가시고 누군지도 모르고 계속 일어나실 때에 그것이 그 만남과 그 순간에 그런 대화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그런 순간들이 주님께서 옆에서 오셔서 보게 되고 이끄시게 된 그 역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는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가 나에게 살아계셔서 우리 자리에서 알아계셔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정말로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느끼게 해 주시고 그거 없었으면 이 자리까지 못 옵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예배 자리까지 올 수 있습니까? 세 번째, 그러면은 이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계신 예수를 느끼고 알게 됩니까? 두 가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손에 들어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고백을 누구에게 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혼자 하면은 독백입니다. 그리고 너 이거 잘못했지? 라고 말하면은 자백이라 그럽니다. 취조하는 겁니다. 오기까지 말 안 하려는 거를 쥐어틀고 막 때리고 협박하고 당근과 사탕으로 또는 회초리로 해서 그건 자백입니다. 고백이라는 거는 내가 아프다. 내가 이랬다. 라고 할 때에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얘들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어디에 주님이 계시는 거 계시겠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럴 줄 알았다. 말은 안 해도 표정과 마음에서 그러면 그렇지. 빚고 깎고 자르고 밀어내고 그 자리가 아니고 그 사람이 마음에 내 마음에 마음을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공동체,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주님이 두 사람, 세 사람, 미니멈입니다. 그런 공동체 있습니까? 이 교회가 15년, 16년 오기까지 험하고도 힘든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끝으로 딱 한 가지 껍데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했으면은 이런 구비곡절 과정 거쳐올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 두세 사람 그거를 고백할 때 나눌 수 있는 글을 만드는 데는 강산이 몇 번 바뀌어야 됩니다. 크고 작고 그런 질문 자체가 아니고 정말로 같이 나누고 고백할 수 있고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 밑에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끝에 결론이 뭔가 하면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게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상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저 느더기 같은 것들을 고백할 때에 그거를 상대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상대를 어떻게 할 때 부끄러움이 없어집니까? 내가 이 말 했는데 힘들었겠다. 그럴 수도 있지. 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줘서 정말 고맙다. 상대를 부끄러운 걸 올 때에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강도 두 사람이 양쪽에 있었을 때에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았고 옆에 있던 사람은 기준으로 보면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나도 받아주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과 저에게서 내가 알 수 있는 구원받은 증거는 나를 주눅들고 가리게 했던 갖가지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노임을 받게 하는 것은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사람을 착한이라는 기계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네 모습까지 이렇게 다 해줄 테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실수와 허물로 실패로 망개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녀로 너를 받아준다. 인정한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큰 건물 가지고 웅장하게 예배드리고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많은 사람 필요 없이 두세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두세 사람 받아줄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내 주변에 상처된 몸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만신창이 된 사람으로 그냥 귀가 되어줄 수 있겠니? 안아줄 수 있겠니? 그 비밀은 평생이란 네가 품고 그거를 묻어서 가줄 수 있겠니? 그럴 때에 바울과 함께 하셨던 예수가 두세 사람 있는 곳에 같이 예수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럴 때 나타나는 역사가 내 안에서 부끄러움이 휙 없어지고요. 세상과 나에 대해서 당당해지고 어연해집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시고 나누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를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